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나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는 이 복음서를 자세하게 처음부터 쓰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료나 역사적 근거에 충실하게 정확하게 조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시대, 그때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렸던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구스투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그 황제죠. 끝까지 삼두 정치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혼자서 권력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나서 홀로 황제가 되어서 스스로 큐리오스 주가 된 것이죠. 그는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해서 이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되어 있던 것 까닭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목적은 징세가 목적이었습니다. 인두세를 기본으로 한 징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적을 전부 정리하도록 한 것이죠.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관습법에 따르면 이 인구조사 때 각자 거주지에서 호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그 관습상 호적 정리를 할 때 본래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호적 정리를 하는 관습에 따라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셉의 고향으로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BC 12년에 수리아의 집정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BC 6년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나 유대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 첫 호적 정리는 BC 이제 8년인데 예수님의 때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설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BC 8년에서 7년 사이가 첫 인구조사 시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구레뇨가 BC 12년부터 집정관을 사실상 함으로써 그 당시에 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시기는 대개 BC 6년에서 BC 4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 4월 11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헤롯이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태어난 시기를 이하로 두 살까지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났어야 되고 그리고 첫 총독의 이 인구조사 때 이후에 태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BC 8년에서 BC 4년까지가 예수님의 추정 시기가 돼요. 탄생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AD 30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되게 30세라고 하는데 30세쯤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36세 전후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 38세까지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그 우리가 이게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나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3장에 가면은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기록은 아주 정확한 기록에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3절,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는데 이미 잉태가 되어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법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140km 정도 되는데 나사렛에서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 전 제국의 호적을 새롭게 정리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그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는 것 하나도 로마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바라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은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 태어날 메시아는 영원의 상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이 한 조건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소리를 딱 듣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이 다스리심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만삭인 이 마리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 있을 때 그렇게 베들레헴 있을 때 그냥 이제 해산이 된 거죠. 예. 근데 첫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다음에 요셉과의 사이에 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내 동생이 나중에 태어난 것은 요셉과의 정말 이 부부에서 태어난 거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했고 지금 호적을 등록하러 갔지만 정작 이 약혼한 사이라고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직 결혼 정혼하고 약혼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 신방을 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 요셉의 집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호적을 하러 간다는 것은 부모의 집이 그쪽에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마리아와 함께 이 호적이 아니더라도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살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구유에 뉘었으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여관 여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오늘날 여관, 여러분들은 여관 잡은 적도 없죠. 뭐 다 호텔이나 뭐 이런 데 자주 여관 잡습니다. 우리 시대는 여인숙과 여관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게 전국 여행을 할 때 여인숙 값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하룻밤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여관 여관 번역이 되는데 여기로 번역된 이 카탈리메라는 단어는 꼭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관 호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처나 숙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관을 두드리고 다녀가지고 나온 이 연극이 선거기 왜 빈방 있습니까 하는 연극이 나왔잖아요. 잘 아시죠? 빈방 있습니까? 그 어디 뭐 시골 교회에서 그 여기 선거한다고 하는데 약간 좀 모자라는 애한테 딱 한마디만 하는 데는 그걸 맡긴 게 빈방 있습니까? 물으면은 빈방 없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윌리라는 애한테 그걸 줬는데 이 애가 연극이 잘 진행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있는 무대 그 감독이 우리는 프롬프트라는 걸 보고 읽는 거지만 그 당시는 대사를 일러주는 사람을 프롬프트라고 그랬는데 야 윌리 빈방 없어요. 그래 빈방 없어. 그게 큰 소리를 하는 거 얘가 할 수 없이 빈방 없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근데 제 방은 있어요. 그런 연극이 이제 완전히 엉망된 거예요. 빈방이 없이 가야 되는데 내 방에 들어오세요. 내 방은 있어요. 그런 바람에. 그런 연극이 완전히 이제 망쳐졌는데 관객들이 일어나서 그 윌리의 표정과 눈물과 거기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그 연극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그게 대본이에요.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게. 근데 이제 자꾸 여관으로 이제 이렇게 유출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이 단어 동일한 단어를 써요. 꼭 여관방이라고만 생각할 건 없죠. 그 다음에 구유라고 하는 것도 1세기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옥 구조를 보면은 아래층에 이렇게 짐승들을 가축들 데리고 있고 위층에 가정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약간 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울게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가운데 구유로 이렇게 방 칸막이라든지 구유를 놓고 옆에는 가축들을 데리고 잤어요. 추울 때 뭐 가축들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런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은 구유가 있는 꼭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만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해산을 하게 되면은 산파가 조산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넓은 방이 필요했는데 이 해산할 적절한 방 그 크기의 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날 만한 마땅한 곳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뭐 호적하러 와서 뭐 여관이 다 넘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예, 좀 아늑하고 쾌적한 곳에서 좀 넓은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장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결국은 다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자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전한 거예요. 물론 마리아 또 요셉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첫 얘기를 들은 것 현장에서 첫 얘기를 들은 건 이 목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목자들이라는 그 당시에 어떤 계층입니까? 대접을 별로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걸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증거의 능력이 증거 채택으로 이게 효력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강력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뭐 물론 뭐 이게 뭐 무슨 믿음 좋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뭐 좋은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하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밤에 한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지금 이 목자들에게 가장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구유예요. 구유. 구유에 쌓인 아이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으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이 짧은 본문에 구유가 세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꼭 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아기를 찾아야 될 건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으라 하기 위해서 구유가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 걸로 해석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 정말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넓은 방이 있는 곳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좁디 좁은 방, 짐승들과 함께 거쳐야 될 그런 가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있을 만한 곳이 없었더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이 편히 거처할 거처 하나가 없었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범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평범한 곳, 그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장소에 태어나지만 하늘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래요.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니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는 게 뭐가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파리의 몸을 입는 것과 같고 개미의 몸을 입는 것과 같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개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주님 제가 개미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 속에서 일을 새 일을 시작하시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기쁨이에요.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의 차이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진정한 기쁨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걸 진정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존 방식, 그게 평화라,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요,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입니까? 이 땅의 평화란 전쟁의 휴식기간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누군가 또 힘이 축적이 되고 누군가 또 어떻게 맞상대를 할 만한 때가 오면 또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이 땅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사건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15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첫 증언을 이제 하는데 마리아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마리아는 누가 잉태되었는지를 알았고 누가 지금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의미를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힘든 해산의 과정이 얼마나 기쁨의 과정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다 전해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지극히 연약한 한 소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로 성령으로 잉태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러나 다윗의 집안이지만은 전혀 그 다윗의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한 청년 요셉 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그 관계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셨고 그리고는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베들레헴의 수많은 거처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열악한 장소 가운데서 가장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증언으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범하시고 특별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낮은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일상의 평범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이 시작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구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큰 집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형 이벤트나 행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부나 무슨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사건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대형 교회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부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사나 어떤 인간의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이렇게 인간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누구의 주목과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니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당하는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시대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큐리오스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 땅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도 있을 곳이 없었더라 고되어 있지만 일생 동안 그분은 있을 곳이 없었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분은 끝내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끝내 거처를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분 가브나움에 선교센터를 지면 누가 왜 돈 안 냈겠습니까? 그분은 끝내 이 땅 가운데 거처를 두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빈 방이 있습니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빈 방이 있느냐고 두드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방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늘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주님의 자리, 주님의 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인색한지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밖에 모릅니다. 주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밖에 세워놓을 수가 있고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빈방이 수없이 많아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고 빈방이 수없이 많아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셔서 교회 건물 밖에 계실 때도 있고 믿는다는 사람 밖에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굳게 문을 걸어잠그고 나만의 성을 쌓고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기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활짝 문을 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결코 문 밖에 세워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일생 탄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처를 삼지 않으신, 거처를 만들지 않으신, 거처를 정하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심을 빈방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의 모든 공간을 주님께 빈방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